마태복음 제20장 1절부터 16절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저가 하루 한 달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저희가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가로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섰느뇨. 가로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가로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종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오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저희도 한 데나리오씩을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가로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한 시간만 일하였거늘 저희를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 비유와 18장 끝에 있는 비유는 해석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들입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자세히 해석할 수 없고 그것들로부터 가르침을 찾아낼 수 있을 뿐입니다. 우선 거기에는 집주인이 있습니다. 사람과 관련된 부분은 설명할 수 없고 하나님과 관련된 부분만 설명할 수 있을 뿐입니다. 예를 들어 일꾼들을 고용하는 것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어떤 일꾼도 고용하지 않으십니다. 게다가 하루에 한 데나리온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그리고 원망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누가 감히 그분 앞에서 원망할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이러한 종류의 비유에 관해서는 원칙만이 적용될 수 있을 뿐이고 상세한 내용은 적용될 수 없습니다. 19장 30절은 이 장의 첫째 절로 포함되어야만 합니다. 30절은 이 장의 16절과 비슷합니다. 주님은 베드로의 질문에 답변하실 때 다음과 같은 두 가지를 다루셨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린 자는 보상을 얻을 것이라고 말함으로써 베드로와 의견이 같음을 표현합니다. 베드로의 잘못된 태도, 즉 자신의 의, 상업적인 정신, 주님을 위한 사랑에서 나온 것이 아닌 보상을 위하여 일하는 것을 다룹니다. 19장 28절에서 29절은 첫 번째 문제를 다루며 19장 30절에서 20장 16절은 베드로의 태도를 다룹니다. 하나님은 최종 권위를 가지고 계시며 법에 의하여 제한받지 않으십니다. 그것이 이 비유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권위와 보상은 그분의 은혜에 따른다는 사실에 강조점이 있는 이유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비유가 구원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틀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주님에 의해서 성취되었지 일하여 얻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집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이른 아침 조, 즉 첫 번째 조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삭슬 정하셨습니다. 두 번째 조에 대해서는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였으며 삭슬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세 번째 조, 네 번째 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섯 번째 조와는 보수에 대하여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결정적인 요점은 법이 개입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른 아침은 젊었을 때를 가리킵니다. 하루는 일생을 가리킵니다. 제11시에 고용된 자들은 그때까지 부름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른 아침부터 게으르게 서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3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기 시작한 사람들이 있으며 40세가 되었을 때 시작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8절은 종에게 삭슬 줄 때 제12시에 고용된 일꾼부터 먼저 주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만일 다른 방법, 즉 가장 이른 시간부터 일한 자들이 먼저 삭스를 받고 늦게 온 자의 보수를 보지 않았다면 주인에 대하여 원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일 그렇다면 주님은 이 비유의 교훈을 끄집어내실 수 없었을 것입니다. 보수를 받는 동안에도 여전히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만일 10전을 받아야 할 사람이 단지 8전을 받았다면 그것은 불의한 것입니다. 은혜만이 다른 사람들처럼 오래 일하지 않는 자에게도 똑같은 보수를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이는 주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베드로야, 너는 자만하지 말며 스스로 의롭다 하지 말아야 한다. 모든 일에 있어서 너는 다른 사람보다 한 발 앞서려 했다. 그러나 내가 보상, 즉 보좌를 덜하지는 않았다. 하나님께서는 늦게 온 자, 즉 적게 희생하는 자에게도 그분이 너에게 주신 것과 동일한 보상을 줄 주권을 가지고 계신다. 이를 통하여 베드로의 합법성의 관념과 상업관념을 무너뜨리십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주권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불의한 일을 하기 위하여 그분의 주권을 행사하실 수 없지만 은혜를 위하여 그분의 주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보상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자들은 주님의 사랑을 잊어버릴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부활하신 후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를 세 번 물으신 이유입니다. 물으신 후 그분은 내 양을 먹이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수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19장 30절과 20장 16절에 있는 결론들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19장 30절에 있는 많은 이라는 좀 더 광범위합니다. 그것은 아마도 우리와 베드로를 포함한 그리스도인들 전체를 가리킵니다. 16절에 있는 나중 된 자는 특별히 이 비유에서 제11시 품꾼을 가리킵니다. 품꾼들은 원망하고 있었으며 로마서 9장 14절부터 15절, 20절에서 언급된 것을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한 데나리온을 받은 제11시 품꾼들은 틀림없이 감사한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우리가 제11시에 일하기 시작한 자들이라는 것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가 주님을 위해서 버린 것을 잊어버려야 합니다. 이럴 때 그는 한 데나리온을 만족함과 감사함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는 자신의 희생만을 기억하게 될 것이고 한 데나리온으로 만족하지 않을 것이며 실족해 될 것입니다. 이는 하나의 가르침이며 하나님이 실제로 고용주의이거나 품꾼들이 실제로 보수를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실제적인 보상에 있어서는 열 고울과 다섯 고울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한 보상은 천년 왕국에서만 주어집니다. 17절부터 19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 열두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우매 저희가 죽이기로 결단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들을 농욕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는 주께서 그분 자신의 죽음에 대하여 세 번째 미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그분의 죽으심이 순교자의 죽으심이 아니었음을 보여줍니다. 순교는 돌발적인 일로서 발생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분이 언제 어느 때 죽을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 두 무리가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종교적인 무리였습니다. 주님은 먼저 유대인들에 의하여 심판받고 정죄받으셨습니다. 이방인들은 정치적인 무리였습니다. 후에 그분은 이방인들에 의해 처형되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마침내 성취되었습니다. 그분은 먼저 유대인들에 의해 정죄받으셨고 다음에 빌라도에게 넘겨지셨습니다. 공회에서 유대인들은 그분이 참람하다고 고소하였습니다. 빌라도 앞에서 그들은 그분을 반역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감독들과 선동자들이었고 이방인들은 집행자들과 실행자들이었습니다. 20절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미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세베대의 아들의 어미는 보상과 보좌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만 들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들은 후 그녀의 마음이 심히 이끌려졌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십자가와 자아를 부인함이라는 어려운 요구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그녀 자신이 주님께 왔습니다. 그녀의 생각은 그녀의 두 아들이 열두 보좌 중 하나에 앉는 것만으로 충분치 않으며 그 보좌들이 가장 큰 존귀의 보좌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똑같은 것이 그들이 가장 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단지 말씀을 전파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그들이 부흥회를 인도해야만 합니다. 주님이 그녀로부터 배와 그물과 음식을 빌린 적이 있기 때문에 그녀는 주님께 무언가를 부탁할 수 있으며 거절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21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엇을 원하느뇨? 가로대 이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느뇨? 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녀가 주님께 간구한 후 그녀는 여전히 그녀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주님께 이해시켜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의 아들이 주의 우편에 그리고 또 다른 아들이 주의 좌편에 앉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녀는 자기의 아들들이 영광을 얻으면 그녀 자신도 존귀를 얻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는 천연적인 사람을 왕국 안으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녀는 천국에서의 일이 육신 안에 있는 일과 똑같다고 생각했습니다. 22절부터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가라사대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그녀는 그녀가 구하고 있는 것을 자신이 알고 있다고 생각했으나 주님은 너는 내가 구하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 모두는 한 목소리로 그들이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말하고 있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고통당하고 계실 때 베드로는 도망갔습니다. 잔을 마시는 것은 아버지의 뜻에 순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침례는 십자가의 죽음을 가리킵니다. 잔은 겟세마네 동산에 있는 반면에 침례는 십자가 위에 있습니다. 잔은 하나님께 대한 희생과 순복을 상징합니다. 침례는 죽음을 상징합니다. 마가복음은 주님을 종으로 묘사함으로 침례를 언급합니다. 마태복음은 주님을 왕으로 묘사하기 때문에 침례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 순복의 마음을 상징하는 잔에 대해서만 언급이 있습니다. 왕국에서의 지위는 친척이나 기도를 통하여 얻어지지 않습니다. 나의 줄 것이 아니다. 이는 지위가 주님의 좋아함과 싫어함에 근거하여 주어질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왕국에서의 지위는 마음대로 얻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미리 예정되었으며 요구사항을 이행하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자들이 왕국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누구나 세베대의 아들입니다. 24절부터 25절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가라사대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24절은 열 제자들을 언급합니다. 제자들은 두 무리, 즉 두 사람으로 된 한 무리와 열 사람으로 된 한 무리로 나뉘어졌습니다. 그 열은 그 둘이 너무 육적이며 영적이지 못하며 교만하며 불평이 많고 주님이 그들에게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며 너무 이기적이며 그들 자신만을 관심하며 동료 제자들을 관심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열은 그들이 의를 위해서 분이 여긴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자신들의 이기적인 동기와 교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들은 싸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두 무리는 그들의 말과 의도에 있어서 다를 뿐 똑같았습니다. 그 열 제자들은 그들을 위해서 말해주는 그러한 어머니가 없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그들을 불러 세 가지 문제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다 형제이기 때문에 교회는 집권자들과 개인들이 있는 이방인들과 같을 수가 없습니다. 교황, 추기경, 목사, 제사장들이 있는 것은 비성경적이며 주님의 명령에 거스른 것입니다. 심지어 그러한 이름은 사용되지 않으나 그러한 사실이 존재한다면 그것도 여전히 허용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다스리고 지시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지위상으로 다른 사람들 위해 군림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금지됩니다. 성경에서 감독들, 목자들, 장로들, 교사들은 모두 영적인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매우 육적인 목사가 매우 영적인 목사 위에 군림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단지 그들이 교회 내에서 그들 자신의 권력을 증가시키기 원하기 때문에 장로나 집사가 되기를 갈망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충성스럽게 섬겨야 하며 그분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애써야 합니다.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봉사를 통하여 왕국 안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높은 지위를 얻고자 한다면 그것은 죄입니다. 26절부터 27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하인은 보내심 받았지만 여전히 자유가 있는 자입니다. 노예는 조금 더 강한 말입니다. 으뜸이 되는 것은 한 무리의 사람들 안에서 최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크고자 하는 자들은 하인이 되어야 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들은 노예가 되어야 합니다. 왕국에서의 지위는 오늘날의 상황과 정확히 반대됩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서 크고자 하며 으뜸이 되고자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가 오는 시대에 보상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사람은 보상을 받기를 원하지만 대가를 지불하기를 즐겨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크게 되는 것은 영적으로 겸손하며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으나 사람 앞에서는 겸손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인자가 왔습니다. 그분은 가장 높은 지위에서 가장 낮은 지위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분은 그분 자신을 낮추셨으며 특별히 사람을 섬기기 위하여 노예의 형체를 취하셨습니다. 그분은 사람을 섬겼을 뿐만 아니라 사람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29절 저희가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쫓더라. 여리고는 저주받은 곳이지만 주님이 가셨을 때 축복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30절 소경 둘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 다음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소경 둘, 다른 복음서들은 오직 한 사람을 언급합니다. 실제로는 두 사람이었습니다. 마태는 특별히 이것을 기록했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은 주님이 다윗의 자손이심을 간증하기 때문입니다. 둘은 간증의 수입니다. 그 두 소경의 간증은 하나님의 뜻, 즉 비록 주님이 거절당했지만 그분이 여전히 왕이심을 증언하였습니다. 여리고에서의 이 사건은 21장에서 그분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기 위한 전조곡이었습니다. 31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하나님의 의도는 그들로 하여금 더 크게 소리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꾸짖는 것은 금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군중들은 그들이 간증하는 것을 금지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심지어 더 크게 외치게 했습니다. 32절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저희를 불러 가라사대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님은 그들의 기도의 목적을 모르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기도가 목적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는 이유입니다. 위기의 시기에 한 우리의 기도가 자주 응답을 받는 이유는 우리가 목적을 가지고 요청하기 때문입니다. 33절 가로되 주여 우리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여기서 기도의 목적이 제시되었습니다. 34절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사 저희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저희가 예수를 쫓으니라. 많은 사람들이 눈을 치료받은 다음 즉시 관광을 갑니다. 사람들은 축복을 받은 후 쾌락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들은 그분을 따랐습니다.